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후 7시 25분께부터 7시 37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은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은 채 이 미사일이 떨어졌다고만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1번째로 지난달부터 이어진 미국과 한국의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내용에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임박했다고 미 뉴욕타임스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관리들을 인용해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이란과의 군사적 대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다 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이 그동안 이란과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올해 봄 중동 국가 오만에서 이번 일부가 진행됐다며 합의에 따라 이란은 현재 진행 중인 농도 60%를 넘는 우라늄 농축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복수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리아와 이라크 내 미국 계약업자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에 대한 협력 확대와 러시아에 대한 탄도미사일 판매를 자제할 것 등도 합의했다고 이란 관리들은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이란은 그 대가로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의 유조선을 억류하지 않으며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새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이란과 비공식적인 구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한 소문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외교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지만 가능한 모든 선택지와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뉴욕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협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면서도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시 주석과 아바스 수반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짐하며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다자회담 등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의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지난 2012년 유엔 총회에서 비회원 옵저버 국가 지위를 얻었지만 미국 등의 반대로 정회원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시 주석은 팔레스타인의 인도주의적 어려움과 국가 재건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1967년 획정된 국경을 기반으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과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요구 충족, 예루살렘 성지의 역사적 현상 존중을 통한 이스라엘과의 평화 유지 노력 등 세 개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구상에 사의를 표했고 두 정상은 상호 경제와 기술 협력 관련 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리스 앞바다에서 좌초된 뒤 침몰한 선박 사고 사망자 수가 79명으로 늘었다고 현지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당국은 아프리카 리비아 토브룩항에서 출발한 사고 선박이 그리스 남부 필로스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서 전복된 뒤 어제 아침 지중해 심해로 가라앉았다며 생존자 104명은 해안가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400명에서 최대 750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이탈리아에 가기를 원한다며 구조 시도를 반복적으로 거절했다고 그리스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심해지는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예산에서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외에는 어떤 대북 관련 지원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심해지는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4일 미한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해외 동맹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했다며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에 대해 기술 협력 확대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했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해 워싱턴 선언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3자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캠벨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일 동맹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시켰다면서 일본이 국방 예산을 2배 증액하고 토마호크 미사일 등 방어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의 이 같은 발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설명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접근 방식에 중요한 구속 요소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블링컨 장관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양국 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쿠바에 이르기까지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competition continues, the PRC will take provocative steps from the Taiwan Strait to Cuba.
캠벨 조정관은 이어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긴장을 관리하려면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캠벨 조정관은 부연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은 블링컨 장관 취임 후 처음이며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지난 2018년 10월 다녀온 뒤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미중 양자 현안을 비롯해 기후변화, 국제경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타이완 문제 등과 함께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2일 한국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현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전화 브리핑에 함께 참여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 목적과 관련해 중요한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오해를 해결하며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권한이 부여된 소통 채널을 구축해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wants to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s that are open and empowered.
또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명확하고 솔직하게 제기하며 영내와 글로벌 안보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 미중 관계를 감안할 때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도발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외교적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추구하는 동시에 외교적 관여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10년 이상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강화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를 위해 작동하고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달성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많은 일자리를 확충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은 계속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로서 존재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도발적인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a will continue to be around and a major player on the world stage.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세계 지도자들과 외교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치열한 경쟁에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바로 그것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상대국과의 긴장을 관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미국의 관심사라면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며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당초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상공을 비행하던 중국 정찰 풍선 사태로 취소됐고 이후 미중 관계는 더욱 경색됐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과 함께 잇단 도발로 핵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이 3년 전 저지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손해액을 447억 원, 미화로 약 3,500만 달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법원을 통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2020년 6월 13일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폭파 지시를 시사했고 북한은 사흘 뒤 이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후 산림과 체육, 보건의료, 통신 등 각 분야의 남북 간 회담이나 실무회의가 이곳에서 많이 열리면서 남북교류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이제 호응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을 보다 분명하게 북한 측에 각인시키고 또 이런 새로운 원칙, 새로운 룰에 적응해야만이 이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 봐요.
소송 절차는 한국 법무부가 맡습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북한이 무시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자체가 국가 간에도 그렇고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상당한 불법 행위지 않겠습니까? 북한으로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반발하거나 이런 부분이면 오히려 부담을 키우는 상황이라 무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지 않겠냐 싶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아내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한에 있는 북한 자산이나 채권을 압류해 손해액을 받아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마땅한 압류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에선 현재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법원에 저작권료를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국군포로 가족 등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나중에라도 손해액을 받아내려면 청구권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나 손해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16일이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향후 남북협력사업 과정에서 북한의 일방적 행동을 제어하는 새로운 준칙을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법적인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이걸 못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적으로 해서 그게 유예가 되거나 면제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그런 향후에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도 되고 이런 문제를 또 본인들이 힘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게 만드는 유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와 연이은 도발에 대한 응징의 성격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박사는 미국, 일본과의 대북공조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독자적인 압박 카드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미 또는 한미일이 대북 강경 태도, 군사 정찰위성 발사나 전략무기 개발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시사하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기류에 맞게 기존에 청산되지 못했던 남북 간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하는 카드를 통해서 북한에게 전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대화의 틀에게도 참여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통일부 차원에서 내놓는 의도도 깔려있다라고 보여지고
통일부는 북한 측의 무단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동향이 지속해서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가 수시로 개성공단을 드나들고 야간에 불이 켜진 모습 등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가동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과 유사한 대응을 할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수호위원회가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묻혀있는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수호위원회가 14일 8,26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87억 1천만 달러 늘어난 수준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것보단 2억 8,587만 달러 많습니다. 국방소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에 국방 예산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선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예산안은 대북 예산과 관련해 제한 규정은 북한 내 미군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임무에 부수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위한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조항은 전년도와 달리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세출위원회가 의결하는 최종 예산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방예산은 국방부와 정보 관련 기관 관할 아래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방 관련 정책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것과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중 미국의 여러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면서 러시아의 보조를 맞추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항상 우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I noted the readout of the call that they issued. I won't speak to that directly other than to say that as we said in ours the
앞서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일인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당신과 굳게 손잡고 양국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갈 용의를 확언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민간업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제공했고 추가 공급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즉각 부인했지만 올해 1월 미국은 10차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러시아가 식량 원조를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추가로 무기를 획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전화통화와 관련해 중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읽어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표한 내용 이외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블링컨 장관은 친강 부장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려 사안을 제기했다고 답했습니다.
I would just say generally I think we would always be concerned with any country that is aligning with Russia to support its illegal unjust.
이어 이번 방중 기간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펜타닐과 양안 문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대한 러시아와의 협력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중 기간 다양한 사안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지난 2018년 10월 다녀온 뒤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가 불거지면서 약 4개월간 미뤄졌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은 무기 거래 등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북한 등 권위주의 세력과 연대를 꾀하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시사한 북한을 비판하며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1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러시아에 축전을 보내 양국 간 협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이유가 없으며 부당한 침략 전쟁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 침략 전쟁은 국제법과 UN 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침략자를 무장시키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기관과 러시아 정부 또는 용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 같은 민간단체 간의 모든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며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기 거래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처럼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그들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후에 대러시아 제재 조치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러시아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사 장비를 이전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을 독려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가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세력과의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나토 대변인실은 이날 BOA의 서면 질의에 그들은 전 세계의 여러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입지를 넓히려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위주의 세력이 더욱 가까워지고 더 긴밀하게 힘을 합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는 모든 국가들이 나토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는 7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호주 등을 초청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이러한 노력은 러시아가 권위주의 세력과 더욱 가까워지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고 당신과 굳게 손잡고 양국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갈 뜻을 확언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러시아인민은 고유한 전통인 승리의 역사를 계속 빛내어 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을 방문했던 차히야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몽골의 민주화와 비핵화 경험을 북한에 전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당시 김일성 대학에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를 주제로 연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과 안보 협상에서 인권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몽골이 북일 간 고위급 회담을 주최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1998년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두 차례 총리를 지냈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님, 2013년 10월 북한 방문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연설하셨습니다. 이 연설에서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 자유가 영원한 힘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요. 폭정과 자유는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인데 연설을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하셨습니까?
My country, North Korea, actually have long-standing diplomatic relations, and Mongolia is second country.
아시다시피 몽골과 북한은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몽골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두 번째 나라입니다. 몽골은 남북한 모두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데 그런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한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 이전에는 몽골도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북한을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는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헌법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제 주된 메시지는 몽골과 북한은 오랫동안 비슷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치체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89년 말부터 저는 몽골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몽골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결과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90년 이후 몽골은 비핵지대를 선포했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제거하면 다른 국가들과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취임 후 북한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이신데요.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Yeah, when they invited me and actually we agreed, I agreed to go to North Korea. And during that time, they asked us.
북한의 초청을 제가 받아들이자 북한 측은 무엇을 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선 노동수용소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권유린이 자행된다고 들었는데 직접 수감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또 지하 핵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북한의 평범한 가정을 방문해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요청을 전달했지만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가 한 요청 중 하나가 김일성 대 강연이었고 받아들여졌죠. 북한 측은 강연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강연 제목이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마도 제가 북한의 노동수용소, 핵시설 등을 방문하겠다고 한 요청 때문에 김정은이 저를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엘백도르지 대통령께서 북한 인권에 대해 가지고 계신 우려를 북한 관리들에게 직접 전달하셨나요?
When I met, I tried to, yeah, to convey my concern, yeah, human rights situation.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그렇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몽골의 체제 전환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몽골의 전 공산주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살아있는지, 감옥에 갇히거나 박해를 받는지 물었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몽골 인민혁명당은 몽골 인민당으로 이름을 조금 바꿨지만 여전히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fter 10 years when that event happened and when they created that institution and airport, you know, since then there is no improvement.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로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욱 큰 규모,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195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심하게 고통받았는지를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북한에서는 1950년대 스탈린 시대가 얼어붙은 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깊이 얼어붙어서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3대에 걸친 김씨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 문제와 핵 문제를 다룰 때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필수적인 부분이자 주요 의제가 돼야 합니다. 북한은 안보 문제를 논의한 것을 좋아하고 핵 문제 논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 아동, 장애인 권리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은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들이 불편해한다면 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안보와 핵무기 관련 모든 문제도 다른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무시하고 그냥 북한 지도자들을 만나 기쁘게 해주기만 했는데 그것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몽골은 탈북 난민 시설에 있는 주요 탈북 경로였습니다. 탈북자를 송환하는 중국과 달리 몽골은 탈북민들의 안전과 처우를 어떻게 보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n Mongolia, I have a small institute which bears my name, Elbekdorji Institute, Enjo. And, yeah.
저는 몽골에서 엘벡도르지 인스티튜트라는 비정부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 몽골이 많은 탈북자들을 받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2003년 이전에는 몽골 당국자들이 탈북민들을 송환한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탈북민 송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지옥을 탈출해 한국, 몽골 등 더 살기 좋은 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 내부에서 이동할 때 많은 박해를 받고 나쁜 경험을 합니다. 보통 몽골 국경에 도착하면 매우 아프고 지친 상태입니다. 우리는 2003년에서 2008년 탈북민 송환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탈북민들의 이동을 강하게 규제했고 이후로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5년 동안 수천 명이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탈북민들이 다시 몽골까지 이동하게 된다면 몽골 정부가 그들을 환영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할까요?
Yeah, now I'm not in government. Yeah, that was during my yeah when I was in office. Yeah.
저는 지금은 정부에 있지 않지만 재임 당시에 탈북민 보호를 옹호했습니다. 제가 총리로 재임할 당시 몽골은 탈북자를 단 한 명도 중국이나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들을 돕는 것은 단지 정부의 의무일 뿐 아니라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은 여러 국제법과 유엔의 인권 관련 조약들에 서명했습니다. 몽골의 헌법은 인권과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헌법에 근거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몽골에 오는 탈북민들을 송환하지 말고 인도적으로 대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로 가려 한다면 그것도 도와야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갖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요. 몽골이 북일 간 회담을 주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es, of course. We are really happy to host that. And we usually say that Mongolia is a neutral place. Mongolia is an open country.
물론입니다. 몽골은 매우 기쁘게 주최할 것입니다. 몽골은 중립적이며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누군가 몽골에서 회의를 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꺼이 주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란바토르뿐 아니라 다른 주들도 있습니다. 몽골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몽골을 회담 장소로 선택한다면 몽골 외무부, 몽골 정부는 그러한 요청을 매우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이 일본과 북한 사이를 중재한 오랜 역사가 있죠.
Yes, you know, yeah, Japan. In Japan, there is issue, so-called issue, abducti issue. I think that's.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일본에게 마음 아픈 문제입니다. 제가 재임 당시 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고, 우리는 북한인들과의 만남을 여러 번 조직했습니다. 일본과 북한에서 사람들이 와서 만났는데, 우리는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어떤 때는 비공개로 회담을 주선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동북아 안보 울란바토르 대화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현재 몽골 정부가 이어가길 바랍니다.
북일사의 회담 중 일부는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몽골이 비밀 유지를 잘하는 이유 때문에 북한이 몽골의 중재 하에 다른 나라들과 대화하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You know, if the any other parts, you know, involving in that meeting, in that processes, and if they ask
회의에 참여하는 어떤 쪽에서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존중합니다. 우리는 중립국이고 돕는 위치입니다. 그러한 요청에 책임 있게 대해야 합니다.
몽골과 한국은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몽골이 북한과 한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I think we have no secret. Of course, in communist era, in Cold War time, we had really good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still.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냉전 시대, 공산주의 시대에 우리는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지금도 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계를 맺을 모든 기회와 문이 닫히더라도 몽골과 북한 간 관계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련 있는 다른 국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몽골이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래 몽골을 많이 지원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움의 손길은 한국에서 옵니다. 저는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의 일원으로 한국을 최근 방문했고 한국 대통령과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현 한국 정부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서명하지 않았으며 김정은을 기쁘게 하려고 했죠. 그것은 잘못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언젠가 자유국가가 될 것인데 지금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요. 동족인 한국인들이 북한인들의 고통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제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미국, 한국 간 국장급 회의가 출범됐습니다. 몽골과 한국 양자 간의 협력보다 미국과의 3국 협력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구체적인 협력 분야가 있을까요?
I like that South Korea, US and Mongolia trilateral meeting and it's happening. It's They are meeting in that regard.
미한 몽이 3국 협의를 시작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몽골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목하고 있죠. 이것은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닌 권위주의 정권들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어떤 이들은 몽골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몽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야가 넓습니다. 몽골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었죠. 몽골이 더욱 성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영향력이 커지면 영내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언젠가 몽골의 큰 두 이웃 국가들도 더 개방되고 인권을 더 존중할 것입니다. 그때 몽골의 경험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몽골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공동의 대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 북일 회담, 미한몽 협력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 선출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북한 같은 국가들의 집행이사국 진출을 차단할 방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이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클라우디아 테니 하원의원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서한을 공개하며 북한을 집행위원회에 포함하기로 한 WHO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일 발송된 이 서한에는 테니 의원을 비롯해 리사 맥클레인, 조 윌슨, 랠프 노르만 등 총 10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북한이 이제 WHO의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의 공식 의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관한 전력은 북한이 WHO의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WHO의 기구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건 세계보건의 최상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의 등불이자 역내 의료 분야 리더인 타이완의 WHO 가입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데도 자국민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독재 정권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에게 북한의 집행이사국 지위에 단호히 반대하고 WHO가 이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의원들의 서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과 관련해 미국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사국 선출과 관련된 WHO의 구조적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기구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기록되어온 끔찍한 인권침해와 학대 기록을 가진 북한은 지도적 역할에 접학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WHO의 지역 회원국 그룹은 집행위원회 이사국 후보를 지명하는 데 책임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수를 지명한다며 북한 같은 국가들의 집행이사국 진출을 차단할 방도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가 끝난 후 미국은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 선출에 대한 부적절함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아울러 WHO 집행위원회는 WHO의 거버넌스를 이끌고 세계 공중보건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모든 WHO 회원국들의 인권 존중과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 이행을 상기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30일 종료된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선출된 WHO의 새 집행이사국 10개국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앞서 1989년과 2000년, 2013년에도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적이 있습니다. 총 34개국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이사국들의 임기는 3년으로 WHO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BU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독일 정부가 첫 국가 안보 전략에서 북한을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독일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는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14일 첫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북한인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를 유럽과 대서양 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핵전력협력에 대한 유엔의 공동선언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전략적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유럽을 겨냥한 위협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리와 나토 및 EU 동맹국들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나토는 러시아와의 경쟁이나 대결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우리의 주권과 자유 그리고 동맹국들의 주권과 자유를 수호할 준비가 됐으며 그럴 능력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파트너이자 경쟁자, 구조적 경쟁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라이벌과 경쟁 구도가 증가한 가운데 지역 안전과 국제 안보가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인권 또한 무시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신종 코로나 전염병,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캠페인 등의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인지하고 모든 영역에서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은 파트너 국가들과 유엔 헌장, 인권 및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베어복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 선박이 3년 만에 러시아 입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박은 과거 중국으로 석탄을 불법 운송한 전력이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인 나후카 항구 개선 장소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는 북한 선박 금야호가 나후카만 한가운데 떠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나후카 항구까지의 거리는 약 6km로 입항을 앞두고 개선 장소에 대기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선박이 러시아 해역에서 발견된 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리트래픽 자료에는 최근 북한 선박이 블라디보스토크 등 다른 러시아 항구에 기항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야호는 1991년 건조된 중소형 화물선으로 파나마와 팔라우 선적을 거쳐 2016년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에는 함경남도 함흥소재 성천강 수산회사가 금야호의 소유주로 등재돼 있습니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금야호가 나후카 항구의 개선 장소에 도착한 건 지난달 20일입니다. 이후 20여일이 넘도록 개선 장소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가장 가까운 항구인 나후카 항에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선 장소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금야호가 2021년 5월 9일 청진에서 석탄을 선적했으며 닷새 뒤인 14일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 해역에 머물던 금야호는 다음 달인 6월 27일 북한으로 되돌아갔는데 중국 닝보 저우산에 머물던 어느 시점 석탄이 하역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나후카 항구 인근에 머문다는 사실만으론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순 없지만 과거 금야호가 제재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나후카 항은 과거 북한산 석탄이 세탁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나후카 항에서 석탄 3,217톤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토고 선적 선박 DN5505호를 억류했는데 이후 이 석탄은 북한산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북한 선박의 러시아 입항이 최근 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러 교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최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2020년 8월을 끝으로 중단됐던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수출이 약 2년 4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1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44,655배럴로 같은 기간 중국이 공급한 8,688배럴보다 약 5배가 많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 11월부터 열차 통행을 재개했는데 최근 BOE는 5월 한 달간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측 지대에서 최소 7대의 열차를 포착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럽 중견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유럽을 방문 중인 이신화 한국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중견국이 북한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 생각이 다른 국가들의 정책 전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부터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이신화 대사는 14일 BOA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 국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미중 갈등 등 여러 국제연합 때문에 미국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평소 인권을 중시해온 유럽 국가들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주도의 인권만 간다면 별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항상 강조했던 이 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얻고 지지를 얻는 것은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일 뿐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대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선 생각이 같은 파트너 국가들뿐 아니라 생각이 다른 국가들, 특히 그 중간에 있는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노르웨이 같은 중견국이 이를 지원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지난 12일 유럽의 유력 연구기관인 오슬로 평화연구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한 길이란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는 이날 행사 뒤 트위터를 통해 이 대사가 패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짤막하게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사는 BOA에 한반도 평화, 안보와 인권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와 인권은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평화와 그 인권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목표가 엔드스테이트는 결국은 그 국민들의 복지와 서바이벌과 그 가족들의 안녕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유린당하는 상태 속에서 어떠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이 대사는 특히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평화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게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함께 갈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간 노르웨이 외무부 차관과 한반도 담당 관리들, 의원들, 학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관해 생각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다수는 북한과 관여하면서 인권을 개선할 실질적인 방안에 관해 관심이 많았다며 앞으로 계속 대화를 통해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상호 대화에서 북한의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는 당시 특히 여성과 여아들의 상황, 강제 노동의 사용,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 할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크게 약화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BOA는 14일 오슬로 평화연구소에 이 대사를 초청한 목적과 성과, 북한 인권에 관한 입장 등을 질의했지만 연구소 측은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면 답변을 통해 오슬로 평화연구소는 우리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대사를 정기적으로 초청하고 있다며 우리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기보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초청 연사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보고서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신화 대사는 영국으로 이동해 15일 케임브리지 대학 지정학센터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안보 우려, 평행한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이 대사는 또 영국 의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영국 내 탈북민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49년 6월 15일 미국의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폴크가 5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 쌓인 과로와 콜레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폴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을 4년 임기 동안 모두 이뤘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협상을 벌여서 오레곤 지역을 평화적으로 분할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를 획득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토를 크게 확장한 대통령 제임스 폴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폴크 집안은 아일랜드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제임스 폴크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1823년 정치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할 당시 49살로 당시 미국 역사상 최초로 40대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며 최초의 다크호스 대통령, 예상치 못한 사람이 놀랍게 대통령이 된 미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844년 대선 당시 3년 동안 공직에서 물러나 있어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오리건 재점유와 텍사스 병합 의지를 강력히 밝힘으로써 팽창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 정계에 복귀하는 동시에 대통령에까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1843년 6월 15일 노르웨이의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 에드바르드 그리그가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태어납니다. 노르웨이에서 극작가 입센과 함께 크게 존경받는 작곡가로 솔베이지의 노래가 들어있는 페르퀸트를 만들었습니다. 페르퀸트는 전주곡 5곡을 포함해 행진곡, 무곡, 독창곡, 합창곡 등 23곡으로 구성됐습니다. 솔베이지의 노래는 방랑의 길을 떠난 주인공 페르퀸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솔베이지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노르웨이가 낳은 최대의 작곡가로 평가받는 그리그는 독일 낭만파의 영향을 받았으나 노르웨이 민요와 민속 춤곡을 도입해 노르웨이의 국민 음악을 만들어낸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그리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어머니에게서 받았고 12살에 작곡을 시작했으며 라이프치 음악원을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본격적인 음악가로 활동하며 24살에 성악가 니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그는 노르웨이 성 올라브 대십자 훈장,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 네덜란드 훈장을 받았으며 프랑스 아카데미 명예회원, 베를린 아카데미 회원으로 위촉됐고 영국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은 명예 음악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2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손토 요서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섬토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